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인 독일과 네덜란드, 루마니아, 스페인이 3일 패트리엇 방공미사일 최대 1000기를 공동구매한다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나토 지원 조달국은 이날 성명에서 4개 국가가 적의 항공기와 미사일 방어 목적의 패트리엇 미사일 구매 계약에 참여했다며 나토가 이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토에 따르면 이번 계약에는 미국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사와 유럽의 미사일 제조사 MBDA 합작회사가 참여했습니다. 옌스 스톨덴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의 민간인과 도시, 마을에 대한 러시아의 미사일과 드론 공습은 현대의 방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면서 패트리엇 미사일 등의 유럽 내 생산 확대는 우크라이나와 나토의 안보를 위한 핵심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독일 주도로 2022년 출범한 유럽 영공 방어 구상 하에 이뤄지는 이번 계획은 유럽 내 규모의 경제를 제공하고 증가하는 관련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패트리엇 유도 강화형 미사일 T형 생산 역량 확대를 도울 것이라고 나토는 밝혔습니다. AP통신은 복수의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계약이 55억 달러 규모라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각각 200여 명 규모의 전쟁 포로를 맞교환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3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우크라이나 군인 224명과 민간인 6명이 돌아왔다고 전하면서 모든 포로들의 귀환을 다짐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러시아 병사 248명이 우크라이나에서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공개한 영상에는 우크라이나 국기를 몸에 두른 포로들이 호송버스에서 내려 우크라이나 국가를 모르는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도 군복을 입은 포로들이 버스를 타고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벨고로드에 도착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포로 교환은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UAE의 중재로 이루어졌다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UAE 외교부는 성명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과의 강력한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이번 포로 맞교환이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번 포로 교환이 지난해 8월 이후 약 5개월 만이며 개전 이래 최대 규모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호주 등 13개 나라가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예멘의 후티 반군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미국과 호주, 바레인,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와 싱가포르, 영국 등 13개 나라는 3일 공동성명에서 후티 반군의 행위는 불법적이고 수용할 수 없으며 정세를 극도로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드론과 소형 보트, 미사일 등으로 민간 선박과 해군 함정들을 겨냥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수로 중 한 곳에서 세계 무역의 기반이 되는 항행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동성명은 특히 곡물 8%, 해로를 통한 원유 12%, 천연가스 8% 등 전 세계 해상교역의 약 15%가 홍해를 거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해운사들이 아프리카 대륙 남부 희망봉 주변으로 항로를 변경함에 따라 상당한 비용과 지연이 발생하고 궁극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식량과 연료, 인도적 지원이 위태로워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후티 반군이 불법적 공격을 즉각 중단하고 억류 선박들과 선원들을 석방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공격이 계속될 경우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들에 대한 공격을 멈추기 전까지 이스라엘로 향하는 모든 선박을 국적에 관계없이 공격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란이 3일 카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전 사령관 추모 행사에서 일어난 폭발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이스라엘의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폭발을 악랄하고 비인간적인 범죄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이번 범죄에 대해 분명히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도 이번 폭발을 테러로 규정하면서 이 잔인한 범죄자들은 지금부터 강력한 대응에 맞닥뜨릴 것과 의심의 여지 없이 가혹한 대응이 이뤄질 것임을 알아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5일 금요일 새벽 B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장량희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큰 기대는 않지만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한일 세 나라는 북한의 어떠한 무기 이전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이후 북한은 대남 노선에 전화를 시사하는 조처들에 나섰습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 오전까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나 눈이 곳에 따라 내리겠습니다.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예상 적설량과 강수량은 평안도에서 1에서 5cm의 눈이 쌓이겠고 비는 5mm 미만으로 내리겠습니다. 함경도와 황해도 1cm 내외의 눈이 내리겠고 1mm 내외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기온 영하 14도에서 영상 4도, 최고기온 영하 9도에서 영상 9도 예상합니다. 동해에 맞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1에서 2.5m, 원바다는 4m까지 일겠습니다. 서해 막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 0.5에서 2m, 먼바다는 2.5m로 일다가 오후에 2m로 낮아지겠습니다.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큰 기대는 않지만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한반도를 분쟁 위험 지역으로 지목한 데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거론하면서 말할 자격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사 위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도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나는 기대한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I wouldn't say expect. We would still welcome dialogue with North Korea because we think ultimately dialogue would be the
다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최선의 경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과의 대화를 여전히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북한과의 대화 추구는 우리의 지속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여러 차례 밝혔듯 북한 정부가 관여할 의향이 있다는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It'll continue to be our policy to pursue it, but as we've said on a number of occasions, we have seen no.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마지막 날 전원회의에서 대미 정책과 관련해 강대강 정면 승부의 투쟁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고압적이고 공세적인 초강경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한국이 만일 군사적 대결을 기도하려 든다면 우리의 핵전쟁 억제력은 주저없이 중대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러시아 외무장관이 한반도를 새해 분쟁 위험 지역으로 지목한 데 대해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 관리들로부터 다른 분쟁에 대한 어떤 설교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We don't need to receive any lectures from Russian officials who launched their own war about other conflicts.
그러면서 우리는 전 세계의 분쟁 종식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지난해 12월 28일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아프가니스탄과 한반도, 타이완을 분쟁 위험 지역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의 거듭된 경고에도 타이완 분리주의 경향을 공개적으로 부추기고 있으며 서방 지배 집단들도 자신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영내에서 다른 국가를 희생시키고 위기를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는 북한의 어떠한 무기 이전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커트 캠벨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과 김태효 한국 국가안보실 1차장, 이치카와 게이치 일본 국가안전보장국 차장이 4일 3국 안보 차장급 보안 화상 협의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참석자들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의무와 책임이 더욱 막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와 북한이 상호 군사협력 사실을 계속 부인하는 상황에서 미한일 3국이 보다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미한일 협력 체계를 더 공고히 하고 세 나라가 올해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북한의 추가 도발과 러시아 북한 군사협력 문제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선언한 이후 북한은 대남 노선의 전환을 시사하는 조치들에 나섰습니다.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자국에 대한 미국의 핵 보유국 인정과 한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 정당화 등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연말 당 전원회의에서 남북한을 동족이 아닌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고 언제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전선부를 비롯한 대남사업 부문의 기구들을 정리, 개편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선희 외무상은 새해 첫날 곧바로 대남관계 부문 간부들과 함께 협의회를 열어 이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의 각종 선전 매체들은 홈페이지에서 통일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우리 민족끼리는 홈페이지에 통일은 우리 민족끼리 코너를 삭제한 것으로 4일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통일 정책과 과거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소개한 코너였습니다. 남북 교류 사업을 담당하는 민족화해협의회가 운영하는 선전매체 려명 홈페이지에서도 대남 관련 소식을 다루던 평화와 통일의 지름길, 민족의 화해와 단합, 6.15 통일시대 코너가 모두 없어졌습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런 움직임이 핵 전략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글로벌 서비스학부 교수는 과거엔 핵무기 개발이 대미 억제용이라고 했던 북한이 핵무력 법제화 등을 통해 한국에 대한 핵 공격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며 김 위원장이 남북한을 동족이 아니라고 규정한 것은 이런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제사회 도의적으로 자기 동족을 핵무기로 완전히 말살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저 나라는 동족이 아니다. 라고 부정하는 거라고 나는 보거든요.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오경섭 기획조정실장은 3일 홈페이지에 관련 보고서를 올려 김정은 정권은 미국으로부터 핵국가로 승인받기 위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오 기조 실장은 북한이 한반도에서 심각한 군사적 긴장과 무력 충돌을 일으켜 정세가 불안해질수록 미국과 한국이 핵 군축론과 핵 비확산론을 꺼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노선 전환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려 북핵 문제에서 미한의 양보를 받아내려는 전략적 의도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이 액면 그대로 한국과의 동족 개념과 통일 전략의 폐기, 그리고 남북관계를 실질적인 국가 대 국가 관계로 규정하는 투 코리아 노선으로의 근본적 전환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립니다. 고유한 동국대 명예교수는 통일 문제는 북한 정권의 정통성과 리더십에 직결된 사안이라며 김 위원장이 한국과의 동족관계를 절연하고 통일과업을 폐기할 경우 정권 차원에서 부담이 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고 명예교수는 김 위원장은 고려연방제 같은 북한 나름의 통일 방안들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핵무기를 동원한 무력 통일만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통일과 관련해서는 남이나 북이나 공식적으로 언명하는 방안이나 담론이 있고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통일 전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동안은 이제 그걸 두 가지를 혼용하면서 활용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는 무력의 양평정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이제 그건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조성열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김 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규정은 아직 제도적 공식화의 수순을 남겨둔 정치적 선언이지만 결국 투 코리아 노선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조 교수는 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미국 정상회담 결렬 이후 2021년 1월 8차 당대회 당시 당 규약 개정 등을 통해 이런 조짐들을 보여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8차 당대회에서 당 규약 개정을 통해 이전에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 해방 민주주의 혁명 과업 수행,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등의 문구를 삭제한 바 있습니다. 조 교수는 김 위원장이 한국의 보수는 물론 진보 세력에 대해서도 비난하면서 한국 자체에 대한 기대를 버렸고 미국에도 벼랑 끝 전술조차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계를 끊고 싶다는 거죠. 벼랑끝 전술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얻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얻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저는 이게 투코리아로 가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다만 아직은 이제 공식화된 건 아니라고 봐요. 결국은 이제 부자당 대회가 2년 뒤에 있잖아요. 2년 정도의 뜸들이는 기간을 거쳐가지고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제9차 당대회 때 공식화할 거라고 봐요.
북한이 한국을 주적화하는 대남노선 전환은 체제 경쟁에서 패배한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의 이번 전원회의에서의 대외정책 관련 발언 가운데 대부분이 한국에 대한 내용이었고 오히려 미국 관련 비중은 적었다며 협상 여지를 두고 있는 미국보다 오히려 한국을 주적화하는 흐름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이 글로벌 선진국가로 발전하면서 북한에겐 넘보기 어려운 상대가 됐고 북한에 미치는 사상과 문화적 영향력 면에서도 한국이 두려운 상대가 되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한국과의 인연을 끊고 싶다는 불안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보기에 남한은 넘어설 수 없는 거대한 벽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보호법, 청년교양보장법 모든 것들이 남한의 영향을 차단하는 데 지금 주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북한의 주적이 남한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적과는 대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죠.
오경섭 기조실장은 김 위원장이 집권 12년 만에 무력 통일 노선을 선언한 이유는 핵무력 건설 노선에 대한 내부 불만을 잠재우고 북한 주민들의 한국에 대한 동경과 추종을 완전히 근절시키기 위해 대남 통일 노선을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현 시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후계자로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유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태용 신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자료에서 김주애 등장 이후 공개활동 내용과 예우 수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봤을 때 현재로서는 김주애가 유력한 후계자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그러나 김정은이 아직 젊고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데다 변수가 많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또 김정은 자녀와 관련해 국정원은 2013년생 김주애 외에도 성별 미상 자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은 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 국회 정보위에서 북한은 백두혈통에 대한 집착이 강한 상황이고 남성 위주 사회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김주애를 후계자로 판단하는 건 성급하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숨진 미국인 오토 원비어의 부모가 미 재무부에 북한 동결 자산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승인했는데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미국 내 북한 자산이 회수될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입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북한 자산 공개에 대한 보호명령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달 19일 제출한 요청서에서 지난 11월 30일 오토 원비어의 부모가 재무부에 의해 차단된 특정 자금 정보를 요청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해당 정보 공개에 동의했다면서 다만 이 같은 정보 공개가 자칫 미국의 영업비밀법 위반일 수 있어 미 법원에 보호명령을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정인이나 기관의 은행 계좌나 자금 정보는 영업비밀법과 함께 금융비밀보호관리법, 그램리치 브릴리법 등에 의해 제3자에게 공개돼선 안 되지만 미 법원은 보호명령을 통해 한시적으로 공개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베럴 하월 판사는 요청서 제출 사흘 뒤인 23일 보호명령을 승인했습니다. 다만 관련 정보를 원비어 가족의 변호인과 재판부 그리고 이번 사안의 관련자들에게만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원비어의 부모인 신디와 프레드 원비어 씨는 북한 당국의 고문으로 아들이 사망했다며 2018년 4월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같은 해 12월 약 5억 달러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5억 달러를 회수하기 위해 전 세계에 흩어진 북한 자산을 추적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최근 해외자산통제실이 보유한 북한 관련 자금 정보를 확인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판단하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비어 씨 부부는 2019년부터 매년 법원의 보호명령 아래 해외자산통제실 등이 차단한 북한 자산 정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5월에는 미국 웰스파고와 JP모건 체이스, 뉴욕 멜론 은행이 보유한 북한 자금에 대해 보호명령이 내려졌는데 이후 3개 은행의 북한 관련 자금 2,379만 달러가 예치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10월 뉴욕 멜론 은행에 예치된 220만 3,258달러의 소유권을 인정받아 이를 회수했습니다. 이 자금의 원소유주는 러시아 극동은행으로 원비어 씨 부부는 극동은행이 북한 고려항공의 대리, 대행기관이란 이유를 들어 이 자금의 소유권을 주장했었습니다. 원비어 씨 부부는 이보다 앞선 2020년엔 미국 뉴욕주 감사원이 동결한 북한 자금에 대해 보호명령을 받아 조선 광선은행 소유의 24만 달러를 회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북한산 석탄을 불법 운반하다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된 뒤 미국 정부에 의해 몰수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호의 소유권을 주장해 2019년 이 선박의 매각 대금 일부를 받아냈습니다. 원비어 씨 부부는 최초 승소 판결 이후 북한 자산 압류와 의회 로비 활동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북한 정권을 계속 압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미 의회가 오토 원비어의 이름을 딴 대북 제재 관련 법안을 의결할 당시 신디 원비어 씨의 기자회견 발언입니다.
My message is to North Korea, like it always is. People matter.
북한에 대한 메시지는 늘 그랬듯 사람, 특히 오토가 소중하다는 것이며 절대로 북한이 아들을 잊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오토 원비어는 지난 2015년 12월 북한 여행길에 올랐다가 북한 당국에 억류된 뒤 15년의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2017년 6월 혼수 상태로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엿새 만에 사망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독일 자동차 기업 메르세데스 벤츠가 북한의 주요 정치 행사에 등장한 자사 차량을 추적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벤츠사는 차량 식별 번호를 확인할 수가 없어 진상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최고위급 간부들이 연말 전원회의에 벤츠를 타고 등장한 데 대해 해당 차량의 제조사인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사가 유입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벤츠 독일 본사 공보실은 3일 BOA의 관련 질의에 우리는 언론에 보도된 사진에 나온 차량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관련 보도에서 내각 총리 김덕훈과 당 조직비서 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룡해 등 북한 최고위급 간부들이 각각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사의 최고급 세단인 S클래스를 타고 회의장에 도착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이 타고 온 차량은 미국 판매 기준으로 신차 가격이 최소 미화 약 12만 달러에 달합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지난해 12월 20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8형 기념행사에 최고급 수입 리무진을 타고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사치품에 해당하는 고가 차량과 모든 운송수단은 유엔 대북제재결의 1718호와 2094호에 따라 북한으로의 수출이나 이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벤츠사는 15년 넘게 북한과 거래관계가 없었으며 미국과 유럽연합의 금수 조치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으로의 차량 인도를 방지하기 위해 벤츠는 포괄적인 수출 통제 프로세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벤츠는 관련 법률을 준수한 제품 수출을 기업 책임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벤츠 공보실은 다만 차량 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없어 구체적인 추적은 불가능하다면서 해당 차량이 어떻게 북한 정부에 의해 사용됐는지 알 수 없는 점을 양해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제3자의 차량 판매, 특히 중고차 판매는 당사의 통제와 책임 밖에 있는 일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북한에서 포착된 벤츠 행렬에 대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운송수단 반입 금지 의무를 상기시켰습니다. 국무부는 지난해 12월 27일 VOA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유엔 회원국은 북한에 운송수단을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스위스 주유엔 대표부도 VOA에 결의 1718호에 따라 설립된 안보리 위원회는 고급 자동차를 포함한 사치품의 공급과 판매, 이전 등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고 밝혀 대북 제재위 차원의 조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국인 프랑스가 이달 중 북한과 관련한 안보리 회의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뿐 아니라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안보리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견해도 피력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4년 새해 첫달 유엔 안보리가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계속하는 북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할 전망입니다. 이달 안보리 순회 의장국을 맡은 프랑스의 니콜라 드 리비에르 주유엔 프랑스 대사는 2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핵확산 금지 조약을 위반하고 핵무기를 점점 더 확산시키며 영내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면서 1월 중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We can't ignore the facts which are that North Korea violate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the NPT is proliferating increasingly.
리비에르 대사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야기한다면서 지금 우리가 직면한 것은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식적으로 안보리 소집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한국과 일본, 특히 유엔 안보리 비상임의사국으로 활동하게 된 한국이 관련 주제를 다루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안보리 내에 형성된 서방 대 중국, 러시아의 분열 구도 속에서 어떤 대북 협력을 모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특별히 낙관적이지 않다면서도 그들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m not particularly optimistic on this. The vectors are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한 목소리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실제 성과를 거두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에르 대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나 핵확산 방지에만 초점을 맞췄던 유엔 안보리의 역할을 북한 인권 문제 등으로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Basically focused only on proliferation. It's not about human rights or humanitarian assistance.
리비에르 대사는 이제까지 안보리의 문제는 엄밀히 말해 탄도미사일과 핵확산 문제였다며 북한의 인권이나 인도주의적 지원, 정권의 방식이나 형태, 그 밖에 다른 어떤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제 우리는 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탄도미사일과 핵확산 측면에서 진전 속도를 늦췄다는 일부 긍정적인 영향은 있지만 북한이 핵야망을 완전히 포기하는 상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계속 확산하고 있고 6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리비에르 대사는 덧붙였습니다. 앞서 프랑스를 비롯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과 한국, 일본 등 10개국은 지난달 19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북한 관련 안보리회의 개최에 앞서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17일 밤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데 이어 18일 오전 동해상으로 ICBM 한 발을 발사하는 등 이틀 연속 도발을 감행하는 등 역내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19일 안보리 회의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비호하며 결의안 채택이나 의장 성명 등 구체적 대응 조치 노출엔 실패했지만 프랑스 등 10개국은 공동 성명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안보리의 침묵은 북한의 잘못된 메시지를 보낸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 추구뿐 아니라 인권 침해와 남용에 대해서도 외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트럼프 정부 시절 태평양 사령관과 주한 미국 대사를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는 대응력을 훼손해가며 북한과 대화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한중관계 중시 발언에는 한국의 동맹은 미국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리 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2일 미국 워싱턴 타임스 재단 주최로 열린 온라인 세미나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희생하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대화와 군사적 대비태세는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이상주의는 현실주의의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한다면서 북한 핵 프로그램 폐기 협상이라는 미국의 기존 정책 목표가 이제 그 효용성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유화책에 의한 억제는 전혀 억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quest for dialogue with the North must never be made at the expense of the ability to respond to threats from the North. Dialogue and military readiness must go hand in hand.
해리스 전 대사는 북한은 금세기 들어 핵무기를 실험한 유일한 국가라며 북한의 끊임없는 핵무기와 핵 운반 수단 추구와 한국과 미국을 향한 끊임없는 도발은 우리 모두가 우려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또 최근 남북관계를 동족 간의 관계가 아닌 교전 중인 적대국 관계로 규정하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화를 추구하면서 영내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관련해 지금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제재 완화, 핵무기 보유, 미한동맹 분열, 한반도 장악 이 네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의 핵무기 보유국 지위는 되돌릴 수 없다고 분명하게 밝혔다면서 김정은은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개발하겠다고 선언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As I've said before, North Korea stands out as the only nation this century to test nuclear weapons. Its unrelenting pursuit of nuclear weapons, the means to deliver them.
해리스 전 대사는 그러면서 한국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김정은이 2024년 초 한국에서 큰 혼란을 야기할 계획 준비를 지시했다고 밝혔다면서 허풍인지 경고인지 모르겠지만 북한이 조만간 핵을 폐기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지난 2022년 북한의 70여 발의 미사일 발사와 드론 침투, 러시아와의 불법적인 무기 거래 등을 언급하며 분명히 이것은 평화를 향한 길이 아니라면서 북한과의 외교가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희망만으로는 행동으로 옮길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이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이는 미한연합훈련 정상화와 연합준비태세 강조를 의미한다면서 이 같은 준비태세 강화와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 정상화 등에 고무된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올해 우리는 좀 더 자신감 있는 북한을 보게 될 것이고 한국에서는 더 강한 미한 동맹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고체 연료 기반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군사정찰 위성 발사 성공과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러시아와의 불법적인 무기 거래로 한껏 고무된 북한이 올해에도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화를 진행하면서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을 계속하고 이에 대응해 미한 동맹과 미국과 한국, 일본 3국 간 협력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그러나 최근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한중관계는 한미동맹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선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앞서 조 후보자는 지난달 20일 기자들과 만나 이전 정부에서 한미동맹, 한일관계, 한미일 안보협력이 소홀해진 측면이 있어 윤석열 정부 들어 그것을 복원시키는 데 매진하다 보니 한미, 한일, 한미일에 치중된 인상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이제는 한중관계를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리스 전 대사는 조 후보자는 중국과 미국을 동등하게 보려 한다면서 한국의 미국과 중국은 동등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한국을 침략했을 때 뒤를 떠받쳐줄 동맹은 하나밖에 없다면서 중국은 그 동맹이 아닌 만큼 미국과 중국 사이에 동등함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북한이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기회를 얻었지만 뒤이은 하노이 회담에서 협상이 결렬됐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절호의 기회가 북한에 주어졌는데 그들이 외면했다면 북한과 북핵 협상을 시도할 시효가 다 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시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o if that golden opportunity was presented to North Korea and they turn their back on it, then I'll go back to what I said in my remarks.
대신 한국과의 관계와 대응 능력, 준비 태세,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북한을 움직이기 위해 중국, 러시아와의 공조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 의회 대표단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안보와 정보 사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하원 의원을 단장으로 한 의회 대표단이 최근 타이완과 한국,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의원실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츠패트릭 의원은 각 나라에서 1년의 정보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단은 이번 순방에서 김태효 한국 국가안보실 1차장과 호사카 야스시 일본 외무성 대신정무관, 웰링턴구 타이완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영내 주둔 미군 관계자 등과 면담했습니다. 구체적인 면담 일정과 의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피츠패트릭 의원실은 이번 회의의 목적은 아시아 지역 카운터파트들과 국가안보 및 정보 관련 사안을 평가하고 역내 핵심 전략적 파트너 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츠패트릭 의원은 이번 회의를 통해 국제동맹국과의 협력을 최적화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동맹의 힘을 증강하며 글로벌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귀중한 통찰을 얻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츠패트릭 의원은 하원정보위원회 국가정보담당 소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나토의회연맹 소속 의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담당 소위원회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관련한 정보 프로그램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의회 대표단의 이번 순방은 매해 초 국가정보국장 등이 참석하는 정보위원회의 연례 전세계 위협평가 청문회를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또 한국이 나토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됩니다. 앞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11개 분야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양측은 공동의 안보 도전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실무 고위급 정무 군사회의 개최를 정례화하고 신흥기술과 사이버 방해 등에 대한 나토 논의에 한국의 참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중국 당국에 의해 강제 북송된 탈북민 가족과 북한 인권단체들이 유엔에서 중국의 강제 북송 문제를 제기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한국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 초안 작성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9일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의 언니 김규리 씨를 포함한 피해자 가족과 북한 인권단체 등이 한국 정부에 공개 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 탈북민 강제 북송을 중단하고 충분한 보호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3일 김규리 씨와 한국의 북한인권단체인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인권위원회 등은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한국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오는 23일로 예정된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한 UN의 보편적 인권 정례 검토, UPR 절차에 마련된 사전 서면 질의와 공고 등을 통해 국군 포로와 그 가족을 포함한 중국의 탈북 난민 강제 송환 문제를 제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아시안게임 폐막 하루 후인 2023년 10월 9일 밤 중국은 최소 500명의 북한 구금자를 송환한 것으로 보도됐다며 강제 송환 피해자 중에는 국군 포로 가족, 25년간 중국인 남성과 결혼해 살면서 슬하에 둔 딸이 얼마 전 손녀를 낳은 탈북 여성도 포함됐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언급한 탈북 여성은 김철옥 씨로 김 씨는 일명 고난의 행군 시절이던 지난 1998년 굶주림에 지쳐 탈북했다가 중국에서 자신보다 30살가량 나이가 많은 남성에게 팔려가 딸을 낳고 살다가 지난 4월 중국 공안에 붙잡혀 구금돼 있던 중 지난 10월 탈북한 지 25년 만에 강제 북송됐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의 난민협약과 의정서, 고문방지협약에 의거 강제송환 금지 원칙 등의 국제 의무에 따라 난민, 망명 신청자에게 충분한 보호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중국 정부가 제3국으로 가길 원하는 탈북민의 안전한 통행 보장,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와 인신매매로 인한 강제 임신이나 그런 상황에서 태어난 아동의 육아 등 인도적 사유로 인한 중국 영내 체류 허용, 난민 신청 및 인정에 관한 통계 공표, 중국에서 구금 추방되는 국군 포로 및 그 가족을 포함한 탈북민 수를 공표할 것 등을 권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말 이들과 2013년부터 10년째 북한에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 등은 한국 정부가 오는 4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초안 작성에 참여하고 결의안에 국군포로와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책임 규명과 관련 표현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윤 대통령 앞으로 보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지난 2003년 이후 유엔에서 20년간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됐지만 한국은 단 한 번도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의 초안 작성국이었던 적이 없으며 2019년부터 2022년 초까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이 되기조차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제 한국이 2024에서 2025년 다시 유엔 안보리의 비상임이사국으로 복귀하는 시점에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초안 작성국이 될 때가 됐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1953년 정전협정 체결에도 불구하고 약 5만 명으로 추정되는 국군포로가 송환되지 않은 지 70년이 흘렀고 북한에 억류 중인 최소 6명의 한국 시민 중 첫 번째 피해자가 억류된 지 10년이 지났다며 한국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 국군포로 및 한국인 억류자 관련 표현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결의에 한국인 억류자 6명, 김국기, 최충길, 김정욱, 김원호, 고현철 및 신원미상 1명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방법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결의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할 수 있는 안보리의 권한을 상기하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의 당사국이 되거나 로마 규정 제12조 제3항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행사를 수락할 것을 요청하며 라는 문구를 추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소수 국가들이 이런 인권이사회의 북한 결의안 수정을 막는다면 한국은 합의 채택 대신 표결 채택을 택하는 것을 심각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앞서 10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설치를 결정한 2013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 결의도 표결을 각오하고 추진하자 정작 그 어느 이사국도 표결을 요구하지 않아 결국 컨센서스로 채택된 바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지난 10년간 유엔에서 북한의 우호국이 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권의 관점에서도 내실 있는 결의가 표결 없이 채택되는 물타기 결의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한 당국이 통제와 검열을 더 강화하고 있지만 성경을 접하는 인구는 어느 때보다 많아졌다고 국제기독교단체가 밝혔습니다. 기독교 방송 등에 대한 전파 방해는 계속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영권 기자입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기독교단체 릴리스 인터내셔널은 최근 발표한 2024 박 대통령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들의 고립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 밖의 상황을 감시하며 25개 나라에서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이 단체는 협력단체인 한국 순교자의 소리 VOMK를 인용해 북한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북중 국경 지역에 두 번째 장벽을 세우는 등 주민들을 더 고립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은 국경 봉쇄 기간 주민들이 한국 드라마를 계속 시청하고 기독교 신자들은 외부 기독교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는 등 기독교 자료들이 국내에서 빠르게 확산하자 가택조사 재개 등 대응을 강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협력단체인 한국 순교자의 소리의 대북 라디오 방송 등 외부 방송에 대한 북한 당국의 전파 방해 행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근을 겪고 있지만 북한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북한 주민이 성경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북한 주민이 성경을 접하는지 구체적인 현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국제기독교 선교단체인 오픈도어즈는 지난해 발표한 2023 세계 기독교 감시 목록에서 북한을 다시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꼽으면서 기독교인을 북한 인구의 1.5%인
40만 명으로 추산했었습니다. 한편 릴리스 인터내셔널 보고서는 북한 당국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협력단체인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북한 지하교회 동역자들의 요청에 따라 육로, 해상, 공중,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성경을 계속 북한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3개월째로 치닫고 있습니다. 유학생을 비롯한 현지 한인들은 학교와 일터에서 전쟁의 여파를 고스란히 느끼고 있는데요.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경보음 속에서 하루하루 버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이스라엘 현지 한인사회 분위기를 전해드립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한인사회에도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특히 현지 한인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학생들이 체감하는 변화가 적지 않습니다. 절반이 넘는 유학생이 전쟁 발발 직후 한국 정부가 띄운 수송기에 몸을 실었는데 남기로 한 소수 유학생도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이파 대학에 다니는 이주환 씨입니다.
예비군으로 많이 동원이 됐어요. 학생들이나 뭐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다 보니까 완전 정상적으로 이제 다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달 초부터 제한적으로 시작된 인터넷 수업에도 결석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대학교는 10월 중순에 1학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10월 7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기습 공격과 이후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개강은 학교별로 두세 차례나 연기됐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전쟁 직후 약 36만 명의 남녀를 예비군으로 소집해 각 군에 배치했습니다. 각 대학을 기준으로 약 30%에 해당하는 학생이 전쟁터로 불려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지난달 31일부터 각 대학의 공식 개강을 허가했습니다. 그러나 참전 중인 예비군이 많은 탓에 대학들은 온라인과 주말 외출 등 대체 방식을 이용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유대교회는 주로 한인 유학생들이 출석하는 교회입니다. 지난달 31일 BOA가 찾은 유대교회 예배에는 두 명의 유학생만이 출석했습니다. 유대교회 이강근 목사는 귀국한 학생이 많아 교인 수도 덩달아 크게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기약이 없잖아요. 전쟁이 이렇게 길어지니까. 가장 많은 그 한인들이 이제 사실 유학생 사회예요. 그 나이가 있는 목사님들도 또 선교사님들도 대개 이제 학교에 유학 중이고 순수 유학을 목적으로 한 또 청년들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벌써 방학 때 갔으니까 대부분 5개월 이상을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가
다만 제한적인 개강으로 인해 복귀하는 학생 수가 조금씩 늘고 있다며 BOA와 만난 다음 날인 2일 두 명의 한국인 유학생을 공항으로 마중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유학생들은 2학기가 공식 시작되는 2월 이전까진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온라인 수업이 가능해지면서 한국에서 수업을 듣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복귀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안전입니다. 지난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 전역에서 울린 경보음 횟수는 3일을 기준으로 1,214회에 달합니다. 남쪽의 가자지구와 북쪽의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된 로켓이 만여 발에 달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로켓이 이스라엘의 방어체계인 아이언돔에 의해 격추되지만 경보음이 울리면 즉시 가장 가까운 대피소로 달려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정보통신회사에 다니고 있는 23세 김민수 씨는 경보음이 울릴 때마다 몸이 움츠러듭니다.
사이렌의 소리가 실감이 많이 납니다. 특히 사이렌 소리가 경찰차나 구급차 아니면 핸드폰 소리 같은 경우가 비슷한 소리가 들릴 경우 그걸 사이렌으로 두뇌가 인식해서 나도 모르게 긴장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유학생이 아닌 한인 교민들은 전쟁의 여파로 생업을 이어가기 힘든 처지에 놓였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건 관광업계입니다. 특히 성지 순례를 위해 이스라엘을 찾는 한국 관광객의 발걸음이 끊기면서 한국인 여행 가이드들은 고단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강근 목사입니다.
한인들 같은 경우는 이 성지 순례가 완전히 전멸했죠. 이게 이제 여행사만 전멸된 게 아니고 여기 살아가는 한인들이 이제 가이드로 이제 일을 하면서 많은 생활비를 이제 부담을 해 왔는데 거의 생활이 안 되죠. 아마 그래서도 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이제 나가 있지요.
실제로 성탄절을 전후해 전 세계에서 온 성지 순례객으로 늘 북적였던 예루살렘의 주요 관광지에선 한국인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념품 가게 대부분은 셔터를 내렸고 관광지 입구에는 빈 택시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서안지군의 팔레스타인 거주민 지역에 자리한 제리코와 베들레헴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뷰에는 이들 두 지역을 방문했지만 삼엄한 경비와 잦은 폭력 시위 등으로 관광객이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수의 탄생지로 유명한 베들레헴에서 만난 한 팔레스타인인은 뷰에 하루빨리 관광객들이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바람이 언제 이루어질지 기약은 없습니다. 현지 언론은 2일 이스라엘 군용기와 탱크가 가자지구 남부주도 칸 유니스 동부와 북부지역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기상청제공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 알아봅니다. 1월 5일 금요일 북한은 전 지역이 오전까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나 눈이 곳에 따라 오겠습니다. 오후에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평안도에서는 1에서 5cm의 눈이 쌓이겠고 비는 5mm 미만으로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함경도와 황해도 1cm 내외의 눈이 쌓일 것으로 보이고 1mm 내외의 비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기온 영하 9도에서 영상 9도로 예상합니다. 지역별 날씨와 기온 보겠습니다. 먼저 평양, 오전에 구름 많겠고 한때 비나 눈이 곳에 따라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영상 2도 예상합니다. 개성, 오전에 구름 많겠고 한때 비나 눈이 곳에 따라 내리겠습니다. 역시 오후에 맑겠습니다. 기온은 0도에서 5도 분포 예상합니다. 신의주, 오전에 맑고 오후에는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8도에서 낮 최고 영하 1도로 예상합니다. 중강, 오전에 흐리고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구름만 많이 낍니다. 아침 최저 영하 13도에서 아침 낮 최고 영하 4도로 예상합니다. 함흥, 하루 종일 맑습니다. 영하 4도에서 영상 8도 기온 분포 예상합니다. 원산, 오전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오후에는 맑습니다. 3도에서 8도 예상합니다. 청진 하루 종일 맑겠습니다. 영하 4도에서 5도 분포. 해산 흐리고 오전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영하 14도에서 영상 5도 예상합니다. 동해 앞바다 맑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먼바다 구름 많겠고 한때 비나 눈이 곳에 따라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먼바다에서 4m까지 일겠습니다. 서해 막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m 앞바다에서 불겠고 먼바다에서는 2.5m를 일겠습니다. 1월 5일 금요일에 북한 날씨 알아봤습니다. 잠시 뒤에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VOA 아침 방송 청취를 위해 단파 7465, 9575, 9800kHz로 주파수를 맞춰놓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어의 세계 뉴스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인 독일과 네덜란드, 루마니아, 스페인이 3일 패트리엇 방공미사일 최대 1000기를 공동구매한다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나토 지원 조달국은 이날 성명에서 4개 국가가 적의 항공기와 미사일 방어 목적의 패트리엇 미사일 구매 계약에 참여했다며 나토가 이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토에 따르면 이번 계약에는 미국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사와 유럽의 미사일 제조사 MBDA 합작회사가 참여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의 민간인과 도시, 마을에 대한 러시아의 미사일과 드론 공습은 현대의 방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면서 패트리언 미사일 등의 유럽 내 생산 확대는 우크라이나와 나토의 안보를 위한 핵심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의 주도로 2022년 출범한 유럽 영공 광어구상하에 이뤄지는 이번 계획은 유럽 내 규모의 경제를 제공하고 증가하는 관련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패트리언 유도 강화형 미사일 T형 생산 역량 확대를 도울 것이라고 나토는 밝혔습니다. AP통신은 복수의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계약이 55억 달러 규모라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각각 200여 명 규모의 전쟁 포로를 맞교환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3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우크라이나 군인 224명과 민간인 6명이 돌아왔다고 전하면서 모든 포로들의 귀환을 다짐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러시아 병사 248명이 우크라이나에서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공개한 영상에는 우크라이나 국기를 몸에 두른 포로들이 호송버스에서 내려 우크라이나 국가를 부르는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도 군복을 입은 포로들이 버스를 타고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벨고로드에 도착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포로 교환은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UAE의 중재로 이루어졌다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UAE 외교부는 성명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과의 강력한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이번 포로 맞교환이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번 포로 교환이 지난해 8월 이후 약 5개월 만이라며 개전 이래 최대 규모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호주 등 13개 나라가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예멘의 후티 반군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미국과 호주, 바레인,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와 싱가포르, 영국 등 13개 나라는 3일 공동성명에서 후티 반군의 행위는 불법적이고 수용할 수 없으며 정세를 극도로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드론과 소형 보트, 미사일 등으로 민간 선박과 해군 함정들을 겨냥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수로 중 한 곳에서 세계 무역의 기반이 되는 항행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동성명은 특히 곡물 8%, 해로를 통한 원유 12%, 천연가스 8% 등 전 세계 해상교역의 약 15%가 홍해를 거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해운사들이 아프리카 대륙 남부 희망봉 주변으로 항로를 변경함에 따라 상당한 비용과 지연이 발생하고 궁극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식량과 연료, 인도적 지원이 위태로워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후티 반군이 불법적 공격을 즉각 중단하고 억류 선박들과 선원들을 석방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공격이 계속될 경우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공격을 멈추기 전까지 이스라엘로 향하는 모든 선박을 국적에 관계없이 공격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란은 3일 카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전 사령관 추모 행사에서 일어난 폭발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이스라엘의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폭발을 악랄하고 비인간적인 범죄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이번 범죄에 대해 분명히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도 이번 폭발을 테러로 규정하면서 이 잔인한 범죄자들은 지금부터 강력한 대응에 맞닥뜨릴 것과 의심의 여지 없이 가혹한 대응이 이뤄질 것임을 알아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날 이란 남동부 케르만시에서는 2020년 미군의 드론 공격으로 사망한 솔레이마니 전 사령관의 사주기 추모 행사에서 두 차례 폭발이 일어나 약 100여 명이 숨졌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동맹국들의 이번 폭발이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밝혔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